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네, 마태복음 17장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으시고 1절부터 원래 13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미국 기독교 용어에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뻔한 그런 표현인데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 장소에 가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 산상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사실 이 영어 표현은 그 유래가 성경에 근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보셔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두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지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세가 구했던 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게 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인 후에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말입니다. 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산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그럼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언제쯤이나 시기나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벤트가 이 사건이 엿새 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태가 연관시키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16장에 오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고난 당하실 것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얘기까지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다가 예수님한테 큰 야단을 듣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건데요. 오늘 17장 1절 바로 전절에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열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누가 죽기 전에요?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복음은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귀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의 증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다라는 이 세 가지 진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천천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특별한 경우에 세 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죠. 이 경우도 그랬습니다. 세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산은 계시의 장소이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영어 성경에 보시면 transfigured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 원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로 보시면은 metamorpho라는 단어입니다. metamorpho, 여기에서 영어의 metamorphosis 이게 나오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변형되셨나요? 계속 읽어보시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리플렉트된 그런 광채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광채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만 모세는 나중에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reflected glory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광채는 어떤 광채입니까? 그 얼굴 자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unveiling, revealing glory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영광이 없었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반사된 반면에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얼굴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해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하얗게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램프 이 커버, 가시 쓰여진 게 있잖아요.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불을 켜면 그것이 하얗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발광체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몸 안에 감추어지고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Jesus Christ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분의 현존을, 그분의 presence, 그분의 reality를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로 임하게 되고 성막을 완성지었을 때 시내산 위에 있는 영광이 어디로 가나요? 성막을 채우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해가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불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해가 지니까 구름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기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영광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름과 빛으로 불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셨을 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계속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4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요한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는데 41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aiah said these things. 왜냐하면 요한이 조금 바로 그 앞서서 이사야서 6장.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사건인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만든데 그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Isaiah saw his glory. 누구 글로리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고요.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사건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여기 예수님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덧붙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지만 일곱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의 기적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마지막 기적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일곱 번째 표적.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린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읽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도 바로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은 열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복음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저희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놀랍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하시나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이 예배, 이 설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광의 증인들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구약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오고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산 위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야 엘리야 오랜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모세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 말로만 듣던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역사예요. 진짜 실존 인물들이에요. 이런 모세는 전설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근데 잠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자기들이 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특별히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모든 말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리키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 말씀 약속과 예언의 성취다. 모세가 그렇게 바랐던 엘리야가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서 누구에게 증언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왜요? 이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증언했고 또 엘리야가 증언했고 산 위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대표로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산 위에 없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해준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들의 이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련회가 너무 좋으면 하루만 더 했으면 좋겠다. 기도회가 너무 좋으면 한 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게 사명을 망각하는 언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지. 난데없이 왜 초막을 짓는다고 그럴까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디서 자려고? 세 개만 짓는다고? 지금 생각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초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약에 그리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면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며칠만 더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거죠. 내려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모세 봤다고. 나 엘리야 만났다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 특별한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들은 것을 내려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이 아니라 두 번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봤어요. 그 산 위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재했던 시내산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경험한 그 산을 말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그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본 영광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열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아무런 순교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도 증언하고 또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로고스, 이게 누구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았다는 것.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뭘 덧붙이는지 보십시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본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3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오이코스 모임 하신 거예요.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2명 부른 거예요. 6시서 소그룹 모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그룹. 근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오이코스 이제 모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하트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물론 집 안에 갇혀서 잘 나가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쓰지 아니하고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신자 그 이상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We're called to be witnesses of the glory of Christ, the glory of God.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오이코스 모임 하시면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영광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시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미션을 오이코스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 못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단기 선교 안 간다고 선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타 문화, 타 언어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민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주님 하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막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시카이나 글로리. 예수님의 몸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먼저 한번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게 삼위일체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좀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까지. 근데 변화산에서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죽음,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것을 그분의 공생애와 복음사역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근데 변화사는요. 변화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세요? He is Savior and Lord.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왕. Jesus is not our Savior alone. He's Savior and Lord. 그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 메시아라는 그 명칭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는 그 증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났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쉽지 않죠.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주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스트럭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항상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베드로가 감지했죠.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될 거는 알겠는데 이 친구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What about him?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궁금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쉽게 말하면은 mind your own business. 그죠? 너나 잘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 You follow me. 그래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순종 안 하는데, 저 사람 잘 못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돌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씨름이 항상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또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오순절 때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선포를 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또 8장에 가시면은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복음의 문을 여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따라가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역할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고넬료 집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에 나오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는 아 이게 주님이구나, Lord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No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No,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우리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씨름하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다 하잖아요. 영어로 제가 Christ is the Lord of Christians 이렇게 쓰고 구글에 이런 표현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Christ is the Lord of Christians. 구글에 검색하니까 결과가 몇 개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Christ is the Lord of 여기까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00만 건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거북한 거죠. 그런 표현 자체를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Jesus Christ is the Lord of my life.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세상에 완전히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 이만이라는 그 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보면은 한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거짓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절대 복종을 하는데 우리는 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만큼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한 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잔 파이퍼 목사님 존경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잔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여러 권의 책 중에서 What Jesus Demands from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desiring.org에 가시면은 PDF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세요. 잔파이퍼 목사님이 목회 사역하시면서 특별 안식월, 연구월을 얻으시고 4개월 동안 집필하신 거예요. 이 책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묵상하면서 50가지를 추려내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물론 5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책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그런 권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어려운 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문제 하는 거예요. 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50개 못해요. 그냥 하나씩 둘씩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 종의 삶, 순종의 삶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잔팔부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aim of this book is God glorifying obedience to Jesus.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지구상의 모든 종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신다. 예외란 없다. 예수님은 어느 한 부족의 신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이며 따라서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난 그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말씀을 볼 때마다 인카운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오이코스들, 우리 넥스트 공동체와 열리문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